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은 오늘 발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의 작전 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백서에서 해상인접국들이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해 도발하고 중국의 섬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서는 또 미국을 겨냥해 일부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해상과 상공에서 정찰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은 해상 공중 방어와 순찰 경비를 강화하고 해군의 초계 활동 상시화와 육안 해역의 군사력 배치, 공군의 기민하고 효율적인 전쟁 준비 태세 유지 등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이 종전의 방어 중심 개념에서 공격 중심 개념으로 군사 전략을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로부터 서부 안바르주를 재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12일 전 안바르 주도인 라마디를 장악했습니다. 그 뒤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 등은 라마디를 재탈환하기 위한 공격 준비를 위해 동부 외곽 지역에 집결했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에 위치한 안바르주는 광대한 사막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요르단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충지입니다. ISIL은 지난해부터 팔루자 등 안바르주의 주요 도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라마디는 수일 내에 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레자이안 기자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번 재판이 오늘 이란 혁명법원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자이안 기자는 지난해 7월 체포됐으며 당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은 채 악명 높은 대빈 교도소에 수개월간 수감돼 있었습니다. 레자이안 기자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변호사 접견만이 허용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폭풍과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미국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밤새 또다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는 어제와 오늘 25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휴스턴 실내 체육관 등에 임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으며 지금은 마을에 들어찬 물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는 적어도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 재난당국은 또 블랑코강 유역의 한 별장에 머물다 실종된 12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와 인접한 멕시코 국경마을에도 폭풍과 토네이도가 몰아쳐 13명이 사망하고 가옥 수백 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에서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와 텔강가나주에 집중됐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들 지역의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부 지역은 섭씨 48도에 달하는 날이 많아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지 병원들은 일사병과 탈수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더위가 극심한 한낮에는 가급적 건물 안에 머물고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가 케냐 경찰을 공격해 경찰관 약 20명이 살해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윤비스 마을을 지나던 경찰 차량이 도로에 매설돼 있던 지뢰로 인해 경찰관 3명이 다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 지역으로 이동하던 경찰 차량들이 알샤바브 요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샤바브는 케냐군이 소말리아에서 자신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케냐에 대한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샤바브는 지난달에도 케냐의 가리사 대학을 공격해 학생 등 148명을 살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5월 26일 장량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어제가 미국의 현충일이었습니다. 뉴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주말 내내 그리고 어제 미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찾는 미국인도 있고요. 또 순국 선열들의 유가족들은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이 안장된 이 묘지는요. 늘 숙연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묘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작은 묘비 하나 갖지 못하고 아직도 실종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미군들이 많습니다. 어제 현충일에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 병사의 가족들이 이 현충일 기념행사에 초대됐는데요. 이 가족들이 전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이 묻어나 있는데요. 집으로 곧 돌아와라. 가족들이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용사들의 사진과 실종 사연이 담겼는데요.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도 훨씬 넘었는데 생사조차 모르는 병사를 그야말로 평생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과 또 유가족들, 가족들은 그야말로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실종된 미군 병사가 7천여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미 군당국과 참전용사협회는 주요 행사 때마다 빈 의자를 마련해놓고 돌아오지 않는 전쟁포로와 실종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에 화창합니다. 낮 최고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맑은 후에 밤늦게 구름 많아지겠고요.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14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고 기온은 15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14도에서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3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캐리 언더우드가 부릅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me 골라봤습니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가 경찰관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조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금이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거란 소식, 또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조 잔디가 인기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흑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과다한 공권력 사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이 비무장 상태의 흑인 용의자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이 백인 경관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2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의적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마이클 브렐로 경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브렐로 경관은 2012년 11월에 발생한 흑인 두 명 총격 사건의 중심 인물인데요. 네. 티머시 러셀과 말리사 윌리엄스란 흑인 용의자 두 명이 경찰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폭발음 비슷한 소리를 냈는데 이 경찰이 이를 총성으로 오인했고요. 순찰차 60여 대가 동원된 추격전 끝에 용의자들이 탄 차를 멈춰 세웠고 경찰 13명이 자동차를 향해서 137발에 달하는 총격을 가했습니다. 네. 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 두 명은 각각 20발 정도를 맞고 숨졌습니다.
네. 경찰 13명이 총을 쐈는데 브렐로 경관만 기소됐네요.
네, 브렐로 경관이 용의자들의 차에 뛰어올라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용의자들을 향해서 최소한 15발을 더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경관들도 총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용의자들이 누구의 총에 맞아 숨졌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 유죄로 판명되려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담당 판사는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브렐로 경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미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법무부가 이 클리블랜드 시와 합의에 이르렀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법무부가 조사한다고 밝힌 것은 이 브렐로 경관 재판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재판에 제출된 증언이나 증거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그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클리블랜드 경찰 관행에 관한 겁니다. 법무부는 2012년에 이 흑인 용의자 두 명이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일어나자 클리블랜드 경찰 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미 지난해 12월에 클리블랜드 경찰 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보고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보죠.
네, 클리블랜드 경찰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건데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과다한 무력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충격기와 가스 살포기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경찰 훈련 과정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하고 클리블랜드 시 간의 합의 내용은 알려졌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오늘 26일 중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과거 비슷한 합의 내용을 보면 독립적인 감시단을 구성해서 시 경찰국 내부에서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게 하고요. 경찰 훈련 방식을 개선하고 무력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와 클리블랜드 시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이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 경찰국장이나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사실 그 프랭크 잭슨 클리블랜드 시장이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은 잭슨 시장이 그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주민 소환 청원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법무부는 잭슨 시장이 클리블랜드 경찰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브렐로 경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 클리블랜드 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70명쯤 체포됐는데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것 같은 폭력 시위는 없었습니다. 그 차량 통행을 막고 거리를 점거하며 행진하긴 했지만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요.
네.
지금도 아주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또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도 폭력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법무부가 이런 조사를 벌인 일이 자주 있나요?
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 법무부가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해서 20여 개 도시의 경찰 당국에 대한 조사를 벌인 건데요. 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볼티모어 시에서 흑인 용의자가 구금 중에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현재 볼티모어 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흑인 10대 소년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퍼거슨 시 정부와 경찰의 인종차별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학자금 대출 빚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거라고요.
네, 1조 3천억 달러, 얼마나 많은 돈인지 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액수인데요.
네.
이 미국인들이 지고 있는 학자금 융자 총액이 바로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학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융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대학에 입학할 때 일단 금융권이나 정부로부터 학비를 빌리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제력이 생기면 학자금을 차차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금 융자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인이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4천만 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대권 주자들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학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만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바로 학비 없는 4년제 공립대학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공화당은 아직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요.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은 미국 경제의 유동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바로 이 학자금 대출금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 빚이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뉴욕지부가 공개한 최근 자료를 보면요. 40살에서 59살의 미국인 가운데 학자금 융자 빚이 있는 사람은 30%인데 반해서 39살, 그러니까 39살 이하는 65%에 달합니다.
네.
이 말은 그 학자금 문제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건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이 미국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밀레니얼 세대에게 학자금 빚은 전쟁과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밀레니얼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결정짓는 요소로 이 학자금 빚을 꼽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 학자금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가 젊은 유권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유권자는 미국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이들의 중간선거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학비 없는 공립대학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늘리고 학생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서 이 공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빚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측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을 공짜 대학으로 유혹하기보다는 대학 졸업 후에 대출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학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인터넷 온라인 수강을 장려하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4년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에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 탓에 활기를 띠는 사업이 있네요.
네, 바로 인조 잔디 업계입니다. 인조 잔디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인조 잔디 사업이 1년 사이에 두 배나 성장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인조 잔디를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인조잔디가 갖는 여러 장점 때문인데요. 우선 천연잔디는 제곱피트당 매년 55갤런의 물을 줘야 합니다. 55갤런이라고 하면 200리터가 넘는 양인데요.
네.
그런데 심각한 가뭄으로 수도 요금이 오른 데다가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판입니다. 게다가 두 달 전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뭄으로 인한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올해 안에 물 사용량을 25%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의 잔디밭을 물이 적게 들거나 물이 들지 않는 시설로 바꿀 경우 스퀘어 피트당 많게는 3달러 75센트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잔디 대신에 관못 등과 같이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식물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조 잔디를 까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인조 잔디가 당연히 물은 적게 들겠지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인조 잔디를 까는데 스퀘어당 최고 10달러까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 선인장이나 관목을 깔지 않고 인조 잔디를 고집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바로 잔디는 미국인들의 문화이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인들은 집 뒷마당 잔디밭에서 자녀들과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선인장을 갖다가 심어놓느냐는 거죠.
네.
예, 거기다 푸른 잔디밭이 있는 예쁜 집은 American Dream,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상징과 같은 건데 이 잔디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조 잔디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은 안 먹지만 인조 잔디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는 점에서 환경 운동가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인조 잔디는 가짜 잔디라는 영어 표현 fake grass의 합성어인 fresh라고 불리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집 앞마당에 천연 잔디 대신에 fresh를 까는 것을 금지하거나 현금 보상을 해주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질이 떨어지는 인조 잔디로 마을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거기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을 오래 받을 경우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인조 잔디는 언젠가는 쓰다가 폐기하게 될 텐데 아무리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라고 해도 결국엔 바다로 떠내려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요, 메모리얼 데이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모든 전사자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 한국의 현충일과 비슷한 날인데요. 이 북한에서는 따로 비슷한 기념일이 없고 이 각 기념일마다 애국 열사능이나 혁명 열사능을 찾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미국이나 한국은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서 애국 선열들을 기리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성대한 기념식과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고요. 또 각자 개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서 헌화도 하고 또 참배도 하면서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22만 5천 명의 미군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고요. 모두 40만 개에 달하는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메모리얼 데이는 해마다 같은 날짜는 아니죠?
맞습니다. 이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5월 25일인데 지난해에는 5월 26일이었습니다. 내년 메모리얼 데이의 경우 5월 30일이 됩니다.
네.
예,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날짜는 이렇게 해마다 달라지지만 전국적인 기념 행사는 전국에서 똑같은 시간에 거행된다는 건데요. 미국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지역별로 시간차가 나지만 모든 주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맞춰서 전국적인 기념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 메모리얼 데이의 역사가요, 남북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내전인 남북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이 북군 장군이었던 존 로간 장군이 1868년 5월 30일을 이 전사한 병사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는 날, 그러니까 이 데코레이션 데이로 공표한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네.
예, 당시 수많은 봉사자들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힌 2만 명이 넘는 남부군과 북부군의 묘지를 꽃으로 장식한 게 첫 공식 행사였고요. 특별히 5월 30일을 데코레이션 데이로 삼은 이유는 이 내전 기간 동안에 남군과 북군 간에 어떤 전투도 없었던 날이 바로 이 5월 30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예, 데코레이션 데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북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사망한 모든 전사자들을 기리면서 점차 메모리얼 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얼 데이가 원래는 5월 30일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미국 의회가 유니폼 먼데이 할러데이 액트라고 이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뀐 건데요.
네.
예, 미국의 근로자들은 보통 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연휴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연방 공휴일로 공식 제정된 건 1971년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이 메모리얼 데이를 본격적인 여름과 또 여름 휴가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네. 자, 순국 선열들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 왠지 경건하고 또 엄숙하게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예,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되면 이 햇살 좋은 뒷마당에 가서 가족끼리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글지글 고기도 익혀 먹고요.
네.
예,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또는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의 참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메모리얼 데이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최고에 달할 거란 얘기가 있던데요.
예, 지난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여행을 떠난 사람은 3,550만 명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4.7% 증가해서 3,720만 명이 집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예, 미국 여행협회는 올해 특별히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 증가한 이유를 기름값이 많이 싸지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여행할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모리얼 데이 때가 되면 미국인들의 소비가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오던데요.
예, 미국 여행협회에 따르면 올해 메모리얼 데이 연휴의 경우는 미국인들이 평균 123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약 330달러가량 소비하는 겁니다.
네. 특히 이 목숨을 걸고 참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병사들로서는 자칫 이런 세태가 안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하고 베트런스 데이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제법 많다고요.
예, 이 메모리얼 데이와 베트런스 데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날인데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고요. 베테랑스 데이는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네. 이 베테랑스 데이가 제정된 게 20세기 초였죠.
예,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1월 11일 이 독일이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서 이 참전 용사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걸 기념해서 우드로 윌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정한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휴전일로 불리다가 베테랑스 데이로 바뀐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반면에 베테랑스 데이는 매년 11월 11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미국 공영방송인 PBS가요. 이 메모리얼 데이에 즈음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나요?
네, PBS 방송이 국방부와 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건데요. 미국은 건국일에 지금까지 독립전쟁부터 최근 테러와의 전쟁까지 10여 개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은 미국인 수가 모두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전쟁이 어느 전쟁이었습니까?
예, 바로 남북전쟁이었는데요. 이 흑인 노예 해방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에 걸쳐서 이 남부주들과 북부주들이 갈라져서 싸운 이 내전으로 무려 5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당시 미군 사망자는 40만 5,4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25 한국전에도 미군이 참가했는데요. 한국전에서 사망한 미군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예, 한국전쟁은 남북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이어서 다섯 번째로 미군 전사자가 많이 발생한 전쟁인데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수는 약 5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미군의 군 복무 제도와 관련해서요.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예, 미국의 군 복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네.
예, 현재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2천만 명인데요. 그 가운데 130만 명만 현역으로 복무 중이고요. 100만 명이 예비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셈인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구의 12%가 전쟁에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 의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베리 매닐로우의 노래입니다. Can't Smile Without You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부터 이 기독교 개신교 일파인 영국 청교도 가운데 일부가 17세기 초에 북미 대륙 동북부에 영구 정착지를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죠. 필사의 횡단, 메이플라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엔 필그림이 유럽 본토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영화 필사의 횡단 메이플라워 두 번째 시간으로 필그림들이 지금의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초기 정착지를 만들면서 겪는 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The Indus arrived at Cape Cod the 11th of November. Necessity, as well as the master's and mariner's insistent urging, called us to look out a place for habitation.
1620년 11월 11일,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로비던스 타운 근처에 상륙한 필그림은 정찰대를 꾸려 주변 지역을 살핀다. 주변을 샅샅이 뒤지던 정찰대는 닷새뒤인 11월 16일, 드디어 인디언, 즉 북미 대륙 원주민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버려진 마을을 발견한다.
What is that?
We found some 36 goodly ears of corn, some yellow.
총으로 무장한 정찰대는 잔뜩 긴장한 채 마을에 들어서지만 집터만 남아 있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찰대는 이곳에서 귀중한 작물을 발견했는데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나다니엘 필브릭 씨는 이것이 바로 옥수수였다고 설명합니다.
In modern Truro, on Cape Cod, they had come upon a large cache of Indian corn buried in the sand.
원정대는 뭔가가 담긴 자루를 땅에 묻어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옥수수가 있었죠. 정찰대는 남이 숨겨둔 먹을거리를 가져가는 게 죄라고 생각했지만 겨울에 대비해서 원주민들이 묻어둔 옥수수 자루를 모두 챙깁니다. 그리고 원정대는 주변에서 무덤도 발견하고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간이 12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전체 일행 가운데 한두 명씩 병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주변 사정이 급박해진 필그림들은 정찰대를 계속 육지에 보내 필사적으로 살 곳을 찾는다.
The 6th of December we sent out our shallop again with 10 of our principal men and some seamen. The weather was very cold.
1620년 12월 7일 정찰대는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이스트햄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정찰대는 이곳에서 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원주민과 마주치는데요. 당시 상황을 작가 나다니엘 필브릭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y reached the sandy shores of Eastham. Before bedding down for the night, they built a circular barricade of tree trunks and brush.
정찰대는 12월 7일 이스트햄 해변에 도착해 그날 밤 나뭇가지와 잎으로 장애물을 두르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밥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인디안이다, 인디안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당시 원주민 약 30명가량이 화살을 쏘면서 공격했는데요. 정찰대는 총을 쏴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필그림과 원주민의 첫 만남은 이렇게 간단한 전투로 끝났습니다.
케이프 코드만 이스트햄에서 원주민과 마주친 필그림들은 원주민들을 피해 본토에 더 가까운 서쪽으로 정찰대를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12월 11일 정찰대는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상륙했고요. 필그림들은 12월 25일부터 이 플리머스에 정착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뀐 1621년 플리머스 지역에 살 곳을 만들기 시작한 필그림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찾아온다. 바로 영양분이 부족해서 몸이 약해지는 괴혈병이다.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괴혈병으로 쓰러지고 2월까지 이주민 가운데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그해 3월 필그림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
Welcome.
English. He speaks English.
이주민들에게 구세주는 바로 주변에 살던 원주민 사모셋이었다. 사모셋은 오래전부터 북미 대륙 동북부 해안을 드나들던 어부들에게 영어를 배워 별 어려움이 없이 이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
What have you learned?
They plan to stay. The ship will leave soon, but the English will stay.
Why?
To live.
Why would they stay?
원주민 사모셋은 곧바로 유럽 사람들이 플리머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 원주민 부족인 완파노아 그족에게 알립니다. 이어 원주민들은 대책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추장 마사소이트는 총과 대포를 가진 백인들과 협력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유럽 이주민들과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메이플라워호는 정착지 사정이 좋아지자 드디어 1621년 4월 5일 다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원주민들과 동맹을 맺은 필그림 이주민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점점 현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간 메이플라워호는 플리머스 정착촌의 사정을 현지에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씨가 많이 풀어지자 플리머스 정착촌 주민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다가올 겨울에 대비한다. 원주민들은 땅에 옥수수 같은 작물을 심고 주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필그림들에게 알려준다. 이제 이주민들은 원주민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면서 오랜만에 안정된 생활을 즐긴다. 그리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자 이주민들은 정착지에서 심은 작물을 처음으로 거둬들인다.
We began now to gather in the small harvest we had.
필그림 주민들은 첫 수확물이 나오는 때를 맞이해 이른바 추수절을 준비한다. 원래 영국 풍습인 추수절은 한민족의 전통 명절인 추석하고 비슷하다. 영국에서 건너온 필그림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관습에 맞춰서 첫 추수를 기념하려 했다.
그런데 바로 이 필그림들의 첫 추수절이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면서 이날 온 가족이 모여 대개 칠면조를 먹는데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나다니엘 필브릭 씨는 17세기의 첫 추수감사절은 현재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Everything we know about the first Thanksgiving comes from a letter written by Pilgrim Edward Winslow.
당시 첫 추수감사절에 대한 정보는 정착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에드워드 윈슬로우가 쓴 편지에서 모두 나온 겁니다. 그 편지를 보면 첫 추수감사절은 지금처럼 11월이 아니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치러졌습니다. 이 편지에는 물론 추수감사절이란 말이 안 나오고요. 지금처럼 칠면조를 먹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칠면조 대신에 거위하고 오리를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첫 수확물이 나오자 이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려고 사냥에서 잡아온 거위와 오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추수감사절은 단지 유럽 이주민들만의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작가 나다니엘 필브릭 씨의 설명입니다.
Earlier that spring, the Wampanoag leader Massasoit had offered to form an alliance with the Pilgrims.
그해 봄에 백인 이주민들과 동맹을 맺었던 완파노아 그족의 마사소이트 추장이 갑자기 부족민 90명을 이끌고 추수절을 맞이한 플리머스 정착지를 찾아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슴 5마리를 잡아왔죠. 마사소이트 추장은 백인 이주민들이 처음 수확한 것을 축하해 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며칠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주민들 움막에서 가구를 모두 끌어내고 여기에 음식을 차려놓았고요. 따뜻한 햇볕에 서서 원주민과 백인들이 함께 사슴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국을 먹으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감사절은 요즘과는 달리 바깥에서 치러진 일종의 유쾌한 축제였습니다.
네, 영화는 원주민과 필그림 이주민들이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군요. 자, 김정은 기자, 이 영국 필그림들이 1621년 가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시간이 흐른 뒤에 점점 더 많은 필그림이 북미대륙 동북부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처음으로 영구 정착지를 만든 필그림들은 이후에 착실하게 노력하고 또 원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크게 번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 사례가 유럽에 알려지자 더 많은 청교도가 이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건너오는데요. 1629년에서 1642년 사이에 영국을 떠나 뉴잉글랜드와 중미 서인도 제도에 정착한 사람이 14,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필그림, 즉 청교도들이었다고 하는군요.
네, 김재용 기자, 오늘이 이 영화 필사의 횡단 메이플라워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어떤 영화가 소개되나요?
네, 다음 시간은 북미 식민지의 정착과 발전을 그린 영화 세 번째 편으로 17세기 말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벌어진 마녀 사냥을 그린 영화 크루셔블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keep your head together. Keep your head together입니다. You know, there are times when we need to just relax and take a deep breath, just like thi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fficult or hard situations that you really can't control.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란스럽거나 괴로운 상황들을 닥칠 때가 있죠? I met Diane who really kept her head together and calm during a full rush period of sales at the mall. 그럼 먼저 제가 다이안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keep your head together이죠. 잘 들어보세요.
Thank you. You know, you've been so, so kind to me.
Thank
I really
you.
Appreciate it. I mean,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Right. Because when you have one person that's stressed out and what have you, and you getting stressed out, nothing's getting accomplished.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I'm trying.
You're breathing.
Department stores or malls here in America have huge sales several times a year. 저는 다이앤에게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세일, 그러니까 할인 판매 때문에 손님들이 대부분 조급해지죠? 라고 물어보니까 right, 그렇죠. 하지만 직원이 손님 때문에 너무 힘들게 되면 nothing is getting accomplished. 일 처리가 아주 어려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시네요. 영어로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Keep your head together 인데요. Keep. K-E-E-P. keep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고요. head, head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together, together는 함께, 같이라는 뜻이니까 keep your head together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다 또는 침착함을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You know, you've been so, so kind to me.
Thank
I really
you.
Appreciate it. I mean, I've seen a lot of people being pushy, right?
Right. Because when you have one person that's stressed out and what have you, and you getting stressed out, nothing's getting accomplished.
So you're keeping your head together, you're calm.
I'm trying.
You're breathing.
오늘의 영어 표현, keep your head together.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또는 침착함을 유지하다. Keep your head together.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조시 그라반의 Bring Him Home 골라봤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od on high, hear my prayer in my need. You have always been the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7년 5월 26일 오늘 현대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덩컨이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덩컨은 어렸을 적부터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곤 했습니다. 덩컨은 자라서 무용수가 됐고 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덩컨의 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발레용 신발을 신고 격식에 따라 추는 발레만을 무용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22살 되던 해 덩컨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때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맨발로 추는 덩컨의 춤이 유럽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덩컨의 춤은 자유로움의 상징이 되고 이후 현대무용의 발판이 됩니다. 일정한 틀과 동작이 정해져 있던 발레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을 추구했던 이사도라 덩컨. 그녀는 현재까지 현대무용의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72년 5월 26일 오늘
In 1972, Soviet American cordiality reached a peak.
미국과 소련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에 조인했습니다.
SALT 1 or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bringing about several agreements.
이날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소련의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협상 노력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양국의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닉슨은 이 역사적인 협정에 조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이 협정이 만료된 1979년에는 제2차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2가 체결됩니다. 1972년 오늘 체결된 전략무기 제한협정은 미소관계는 물론 핵무기 감축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 Thank you.